주안의 하나 4부 방송입니다. 4부에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데이비드 그레고리 작가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나사렛의 예수라고 소개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된 주인공 닉. 그는 자신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식사를 시작하고는 대화를 나누어 갑니다. 닉은 자신 앞에 앉은 사람이 정말 성경의 그 예수, 하나님이실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닉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하여 종교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질문을 하지요. 사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해도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신을 찾고자 해서 종교를 가지거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적인 이유로 종교를 가지는 경우도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찾아가기에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신에게 갈 수 있다고 믿지요. 힌두교인들은 몇백 번의 환생을 거듭해가며 이생에서의 업보를 풀고는 신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교 신자들은 열반에 이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와 금식과 자선과 성지순례를 하며 알라의 마음에 들도록 하려 하지요. 하지만 한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찾아가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신의 존재를 찾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닉은 대화 도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고자 노력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얻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지요. 닉은 모른다고 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슬람 교도들도 모른다고 답해주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니 말입니다.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신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이유인 것입니다. 닉은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앉아 종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이 여러 허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닉은 신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빅뱅 우주 이론을 통하여 생겨난 우주와 그 안에 생겨난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서 생겨난 생명체들이 진화의 진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는 그 이야기였지요. 예수님은 닉에게 블랙홀 이론을 정립한 로저 펜로즈라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에 의하면 우주에서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혼돈이 아닌 질서정연한 하나의 우주를 생성시킬 확률은 1천억의 123배분의 1이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처럼 우주가 우연한 폭발에 의해 지금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생성되어 그 자리에 있게 될 확률이라는 것이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무려 0.00000000000813008133%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 0%와 마찬가지입니다. 닉도 그 이야기를 듣고 불가능이나 다름없군요 라고 답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불가능이나 다름없는 이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습니다. 0.00000000001의 확률이라도 확률이기에 그럴까요? 그런 이유로 어떤 신학자들은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닉은 다시 다른 종교들로 돌아와서는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 시작의 길만 다를 뿐 결국은 모두 신에게로 향해 가는 것 아니냐고 묻지요. 실제로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문화 안에서 자라났기에 신이라는 이름을 서로 각각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부르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 종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또한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갈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도 끔찍한 고통을 겪게 하시고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냥 그 다른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죄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사실이나 스스로의 행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야기나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님께서 욥의 확신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욥이 되기도 하고 욥의 친구들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욥과 같이 힘겨운 삶을 살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게 고통받는 이웃의 친구가 되어서 위로자가 되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욥기서는 3장에서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긴 분량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3장은 세 번째 욥과 친구들의 대화 중에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세트에서는 좀 짧아집니다. 친구들의 말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은 6절로 짧게 이야기가 끝나고 소발이라는 친구의 발언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표현들은 더 거칠어졌고 친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욥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의 사건을 해석하는 것. 네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징계하시겠지. 두 번째는 악인의 운명에 대한 내용. 악인들은 잠시 형통한 것 같지만 종말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비참하게 심판하시도록 하신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줄 거라고.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언뜻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기서가 아니라 다른 성경에 기록됐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맞다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감동받았을 거예요. 근데 욥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세트에 와서 엘리바스는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 것이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으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엘리바스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욥이 진짜로 경건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이런 재앙으로 책망하시고 신문하실 리가 없거든요. 엘리바스 생각에는. 욥 네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사실은 너는 참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5절에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두 번째까지는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익명의 악인이라고 말했어요.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빛을 꺼뜨리시고 멸망으로 심판하신다. 아마 목구멍까지 차오르렀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까지는 엘리바스가 참았어요. 세 번째에서는 더 이상 속에 있던 것을 못 참겠나 봐요. 그래서 입 밖으로 터뜨렸어요. 그게 5절이에요. 너는 평범한 보통 죄인도 아니야. 너는 죄악이 끝이 없는 큰 죄인이야. 끝이 없는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야. 라고 욥에게 직접적으로 악인이라고 그것도 끝없는 죄를 저지른 큰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욥이 경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가 벗겨져도 욥이 그의 경건함을 지키고 그의 의로움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래서 욥이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경건했기 때문에 책망하면서 욥에게 은혜로 둘러주셨던 울타리를 제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욥과 같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 욥과 같이 경건하게 살던 사람도, 욥과 같이 정직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구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 번째 빌닷의 말은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닷은 짧게 말하면서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별도 밝고 깨끗한 달과 별도 빛을 낼 수 없는데 어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빌닷의 25장 6절은 세 친구들 중에 마지막 내용의 문장이고 원문으로 보면 빌닷의 마지막 문장인 6절 그 구절의 마지막 단어는 벌레라고 번역되는 툴라라는 단어예요. 벌레라고 번역해도 되고 구더기라고 번역해도 돼요. 결국 욥의 친구들은 벌레라는 단어로 마무리 짓습니다. 인간은 벌레야.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어.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19장 2절에서 욥이 말한 것처럼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왜 욥을 찾아왔어요? 위로해 주려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가 진행될수록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의 말은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괴롭혔고 말로 욥을 짓밟았어요. 나중에 4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부르시면서 너와 두 친구를 향해서 내가 노하노니 하나님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너와 두 친구들의 말로 인하여서 분노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옳지 못했다. 너희의 말이 내 종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였다. 옳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한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은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친구들의 말들은 옳은 말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는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데 분노하셨는데 너희들이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쏟아낸 말들이니 너희에게 갚지는 벌레리지는 않겠다. 짐승들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 드려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할 거고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그것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매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매하고 어리석으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왜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물처럼 고통받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고 우매해서 그들이 말을 쏟아낼 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왜 이렇게 우매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욥기 21장 2, 3절에 답이 나와요. 욥이 친구들에게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달라고. 내 말 좀 자세히 들어줘.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야. 왜 욥의 친구들은 우매한 자들이 되었는가?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욥의 말을 자세히 듣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욥의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 더 많죠. 욥과 같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재앙을 만난 친구들을 위로해야 될 욥의 친구의 역할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을 텐데 우리가 우매한 지혜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잘 들어야 돼요.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림무트라는 말, 라마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라마가 가르치다, 훈련시키다예요. 그러니까 림무트라는 말은 가르침 받은, 훈련 받은, 그래서 익숙한.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혀가 잘 가르침 받은 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운 혀, 성령님에게 잘 훈련받은 혀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 혀를 통해서 고통받고 곤고하게 압제당하는 가슴이 아픈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자와 같은 혀를 가지려면 학자와 같은 귀를 가져야 돼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귀를 깨우쳐 주세요. 아침마다 성령님 내 귀를 깨우쳐 주셔서 잘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게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말로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 줄을 아는 혀를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과 마음이 같아지기 전에는 말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와닿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같아져야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교만한 마음,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낮은 곳에 겸손하게 낮춰야 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아는 척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함께 울라고 그랬지. 깨우쳐서 가르치고 지혜 있는 척 하면서 꾸짖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지혜로운 위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욥의 상황을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자체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축복도 아니에요. 괴롭고 힘든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고난을 왜 유익이라고 말하냐면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귀로 듣고 머리로 배우는 거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건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욥의 변화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첫 번째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교리가 아닙니다. 기존에 믿고 있었던,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3장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고 있는 이웃과의 연대적인 삶으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대화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세 번째 대화 24장에서부터는 자기처럼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욥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두 가지가 고난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진다. 이전에 믿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내면서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두 번째는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전에는 안다고 생각했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고난받고 있고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고생을 해보고 내가 그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져요. 거들먹거릴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고난받는 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욥은 이웃과의 연대적인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돼요.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웃들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먼저 23장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에 진입하는 욥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재산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들, 스바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짓을 보복해주는 억울함을 푸는 것도 아니에요. 질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욥은 안 해요. 오로지 한 가지만 가지고 욥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찾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명해 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더 다투시겠는가? 이 친구들처럼 나를 조롱하고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혼내면서 나와 다투시겠는가? 아니로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이게 욥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친구들과 달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는 경건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서 회복된다고 확신해요. 문제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에서 하나님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동서남북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욥의 확신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가는 인생길을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셔. 그러면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거야. 사람들이 용광로에 조각을 집어넣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동안 살던 삶의 틀을 물처럼 쇠를 녹여버려가지고 새로운 틀에 부어서 새롭게 만드시는 것. 욥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재련하신 후에 내가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빼내고 그리고 나를 물처럼 녹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에 다시 부으실 때 나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거야. 이것이 욥의 확신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르게 따랐고 나는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나는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순금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 만드시려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24장에서 나옵니다. 이웃과의 연대적인 삶입니다. 24장에 보면 욥은 처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 어떤 사람은 악인들일 겁니다. 땅의 경계석을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면서 남의 땅을 빼앗는 사람. 그 악인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쫓아내요, 삶의 터전에서.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쫓겨나고 학대받는 자들은 숨는 거예요. 5절처럼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고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는데 빈들과 광야가 뭘 먹을 걸 주겠어요.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니까 빈들과 광야에서 들나귀처럼 헤매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구해요. 남의 밭에서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고 입을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나 가릴 것이 없으니까 바위를 껴안고 비를 피하는. 욥은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해요. 인과응보의 교리 하나로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해석하면서 외면하지 않아요. 대충 보면서 현실을 넘어가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의로운 자들의 고통이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연대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기가 억울하니까, 갈대아 사람들에게, 스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10명의 자녀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고통을 맛보니까 이제 그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역경을 견뎌내면 경력이 돼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라이선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승복이라는 존스 홉킨스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죠.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을 썼다. 이분은 초등학교 때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체조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체조 유망주예요. 이 형제님의 꿈은 88 서울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 따는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대학에서 오라고 여러 대학에 제안을 받았고 또 미국에서 국가대표, 미국 국가대표로 나가라고. 그런데 아니라고. 나는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딸 거라고 미국인으로 귀화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습하다가 붕 떠서 착지해야 되는데 목부터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지마비 환자가 됐어요.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한 길로 달리던 이 청년이 사지마비 환자가 됐어요. 절망했어요. 하루 종일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식이 다치는 걸 왜 그냥 하나님은 바라만 보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으로 만든 건 아니시죠.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잘못해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막으시려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좀 더 높이 점프를 하게 하거나 바닥에 떨어질 때 목부터 떨어지지 않고 손부터 짚거나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사지마비 장애인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막으시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지 않았대요. 그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아주셨을까 그 순간.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미국인 간호사가 책을 한 권 줬어요. 러스크 박사인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세상에서 가장 처음 재활의학과라는 분야를 개척한 분이에요. 창시자예요. 그 러스크 박사가 존스 홉킨스 의사가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돼요. 15분 동안. 그 러스크 박사를 만난 방이 러스크 박사의 인형의 방이라는 거예요. 이 러스크 박사가 전 세계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회복시키니까 재활의학과를 만들면서 치료하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병원에 나가면서 자꾸 선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선물들 하면서 고가의 선물들도 하니까 러스크 박사가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나에게 선물을 하고 싶으면 조그만 인형 하나씩만 보내라고. 비싼 선물 하지 말라고. 이런 부탁을 해서 아마 그냥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자꾸 보내니까 부담 없이 인형 조그만 거 하나씩만 보내달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형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장에 인형들을 진열하다 보니까 이제 인형이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니까 이게 더 놀 데가 없어서 그 진료실을 인형의 방으로 만들고 자기가 쫓겨난 거예요. 다른 방에 가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용하던 러스크 박사의 진료실을 닥터 러스크의 인형의 방 이렇게 부른 거예요. 거기서 러스크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 환자 이승복이. 그 방에 가서 이렇게 한국 인형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있었어요. 신랑 신부 한복 입고 그렇게 한국 인형도. 거기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 하나님 자식인데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러스크 박사의 인형의 방에서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은 내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이다. 오직 체조에만 목숨을 걸고 금메달 하나만 바라보며 부모님 속을 썩이는 이승복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이승복, 사람들과 함께 서로 기대며 어려운 장애물을 씩씩하게 뛰어넘는 이승복. 그 모습이 보고 싶어서 나를 다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의 전개예요. 자기는 체조선수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순간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는지. 인형의 방에 너무나 다양한 인형들을 봤어요. 1200개가 넘는 다양한 인형들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똑같은 인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인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다. 용광로에 쇳덩어리를 집어넣는 이유는 물처럼 쇠를 녹여가지고 새로운 형틀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다치는 걸 바라만 보고 계셨을 것 같다. 지켜만 봐야 되는, 내가 가서 안 다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만 보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러스크 박사에게 감동을 받고 러스크 박사를 만나면서 자기도 체조 선수가 아니라 나와 같은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재활의학과 교수가 되기를 꿈꿨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존스 홉킨스의 재활의학과 의사가 돼요. 전 세계의 사지마비 재활의학과 의사는 두 명밖에 없었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요. 날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 환자들로 사지마비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극을 당한 환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절망을 해요. 죽겠다고 난동을 피워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안간힘을 쓰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려고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럼 더 화가 나요, 그 말에. 그러면 이승복 박사를 불러요. 호출해요. 호출해서 가보면 언제나 비슷한 상황들이에요. 똑같이 말해줘요. 건강한 의사들이 했던 말과 내용은 똑같아요. 희망을 가지라고, 용기를 내라고,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다고,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라고. 근데 분노하면서 발악을 하던 환자들이 순한 양이 되어서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와 똑같은 사지마비 환자가 하얀 가운을 입고 그 의사가 말을 해주니까. 고난과 역경은 견뎌내면 경력이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우리를 덜 사랑하셔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순금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 만드시려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갑지만 이전에 들었던 방송을 다시 듣고 싶을 때 있으시지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 방송만 전해주고 싶을 때도 있으시지요?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는 그 방송만 모아서 따로 MP3 CD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방송 모음 MP3 CD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압살롬 왕자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 피신을 선택하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다윗 왕은 자신의 군사 600명과 가족들 그리고 몇몇의 신하들을 데리고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는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왕의 자문관인 아히도벨이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 왕의 자문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큰일이군. 다윗은 모략자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아히도벨이 제 아들 압살롬에게 주는 조언들이 모두 어리석은 조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며 피난길을 갑니다. 그때 마치 갈람산 앞에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쓴 채 울며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후세, 고맙네.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어 여기까지 나와주니 말일세. 하지만 자네는 돌아가도록 하게나. 자네가 나와 함께 가면 자네에게 해가 될 것일세. 그러니 자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투항하게나.
투항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찌 다윗 왕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죽으라고 하십시오.
후세, 만일 자네가 나를 정말 위한다면 이렇게 해주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압살롬 왕이시여, 제가 압살롬 왕의 부친에게 충성을 했던 것처럼 압살롬 왕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압살롬이 자네를 받아줄 것이네. 그렇게 하면 압살롬 곁에서 압살롬에게 묘략을 주는 아히도벨을 견제할 수 있을 걸세. 사도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서 나를 도울 것이네. 그러니 자네는 압살롬 곁에서 모든 정보를 알아내어 사도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시게. 그러면 그 정보는 내게로 올 것일세.
아,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충신이면 친구인 후세는 그렇게 다윗과 작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다윗이 조금 더 지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섬기는 종, 시바라는 사람이었죠. 시바는 예전에 사울의 왕,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는 요나단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죽자 다윗이 요나단의 홀로 살아남은 아들, 므비보셋을 섬기도록 준 종이었지요. 그 시바가 나귀 두 마리와 빵 200개, 건포도 100송이,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를 싣고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너는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아니냐? 네가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다윗 왕이시여,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고 가지고 왔고 빵과 과일은 드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광야에 가셨을 때 피곤하실 때 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가지고 왔지요.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네, 므비보셋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려나 뭐래나 하면서 말입니다.
시바의 말에 다윗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요나단의 하나 남은 아들로 다리를 절며 불쌍하게 살던 므비보셋을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왕의 아들처럼 대해주었는데 그 요나단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바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바는 이때를 이용하여 다윗과 므비보셋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은 다윗 왕께 신실한 척하여 유익을 얻으려 한 것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뭐야? 므비보셋이 그런 말을 했어?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이라고. 내가 므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땅과 재산을 다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네가 가지도록 해라.
아이고, 다윗 왕이시여, 아야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것 너무 감사합니다. 왕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제가 어찌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요? 알겠습니다요.
다윗은 그렇게 시바를 떠나보내고 또 길을 갑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 중에 하나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위험합니다.
돌이 날아오자 다윗의 경우병들은 급히 방패로 다윗을 막아줍니다. 시므이는 다윗 앞에 나아와서는 다윗을 향해 입을 엽니다. 과연 그는 무슨 말을 할까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